네, 오늘 이 아침에는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가 막막해진 그녀는 다른 일을 찾아 재혼했습니다. 아내를 버렸던 그 남자가 시간이 흘러 곰곰이 생각할 때 아내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 주었고 자신도 그녀와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음을 깨닫고 자신의 아내에게로 돌아가고자 할 때 그녀는 다시 전 남편과 결혼하여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등장인물과 구도인데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작가는 독자로 하여금 이 관계는 회복이 가능할까, 회복이 불가능해져 버린 것이 아닐까 궁금하게 만듭니다. 예레미야 3장 1절 하반절인데요.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이것은 큰 죄를 지어 회개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념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갈 수 있는 걸까? 회개하면 되는 걸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성적 즐거움을 즐기면서 동시에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의 달콤한 유혹을 쫓아 제사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배교 행동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끌려간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큰 길이나 작은 골목을 가리지 않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란을 즐기고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땅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이 허룩하신 그 거룩한 땅을 더럽힌 결과가 어떻습니까? 3절입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게 함으로 비를 내려 많은 곡식과 열매를 맺게 하는 우상인 바알은 아무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인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우상이 헛되고 아무 가치 없는 것임을 보여주셨는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돌이키지 않고 반복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창녀같이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은 혼합주의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들은 성적으로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아주 경박하고 가치없게 여겼습니다. 네, 그들은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자 안심시키고자 이렇게 독백합니다. 나는 젊은 시절 우리 아버지와 참 친밀했었지. 나의 아버지도 그때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언제까지나 그렇게 끝없이 원한을 품지는 않으실 거야. 이러한 잘못된 신념은 양심을 죽음 직전에 이르게 했고 멈추어버린 양심은 눈과 뇌를 정지시켜 버렸습니다. 점점 더 풍요로움이라는 탐욕을 향해 나아가면서 더욱더 악행을 저지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악을 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6절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의 제16대 왕인 요시야는 유다 역사상 가장 진실하며 경건한 왕 중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그는 31년 동안 유다 왕국을 통치하였고 거의 대부분의 통치 기간 동안에 종교개혁에 매진합니다. 특히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행한 성전 수리 과정에서 언약의 책, 곧 율법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종교 개혁은 탄력을 받아서 성전을 정화하고 유다 땅과 이스라엘 땅의 모든 우상들과 산당들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이방신들의 제사장들을 제거하고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은 유월절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거행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실시하는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풍요를 빌면서 성적 유희를 즐기며 제사 지냈습니다.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며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하실 때 깊은 분노와 슬픔이 느껴집니다. 이렇듯 내적 변화 없는 외적인 개혁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추악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용서하고 싶은 남편의 마음이며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끝끝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자매 유다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보았다로 의역된 라는 단순히 현상의 외적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진을이 철저하게 파악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범죄가 얼마나 사악한지 얼마나 무서운 파멸을 가져왔는지 보았고 알면서도 남유다는 동일한 죄를 저지르고 또 저지르며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도 빼지 않고 속속히 다 아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유다 백성은 요시야 당시 종교개혁을 외치며 겉으로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듯 제스처를 취했지만 실상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거룩한 땅을 죄악으로 더럽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기다리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즉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11절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신이 없는 이스라엘은 그래도 거짓된 유다보다 낫다. 북이스라엘은 배역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보다 차라리 낫다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남유다는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네, 표면적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척하면서 그 내면은 여전히 이방신들을 쫓아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 유희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배역과 반역 두 가지 죄를 모두 다 미워하시나 위선의 죄까지 더해진 유다의 죄악을 더욱 미워하십니다. 네, 11절의 진위는 이스라엘을 의롭다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유다가 이스라엘 배반과 처벌을 보고도 우상 숭배의 자리에 서 있을 뿐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처럼 거짓으로 자신을 위장하는 더욱 악한 모습을 책망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상반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하나님은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을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자백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들을 버려두어도 그 누구도 아버지를 탓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우치며 되돌아오길, 진심으로 되돌아오길 바라셨습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앞서 12절에서 배역한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14절에 와서 배역한 자식들아 라고 부르시며 재차 돌아오라고 애타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자녀인 이스라엘은 마땅히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버지는 애타게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에게 아들로서의 위치를 회복시키시며 그 손가락에 인장 반지를 끼워주며 그가 상속자임을 재차 확인시켜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배반을 일삼을지라도 그 백성이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당신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노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용서와 회복이 이스라엘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오직 하나님 스스로의 성품에 충실하시기에 가능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서 빨리 속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과 사랑으로 언약한 남편이라 하십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사실 남편과 아내의 우상신입니다. 남편이 남성이 여성에게 씨를 뿌려 자녀를 출산케 하듯이 바알은 비구름을 주관하여서 땅에 비를 내려 열매를 맺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서툰 솜씨로 농사를 지을 때 언제 닥칠지 모를 기근과 가뭄을 대비해야 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바알 신앙은 큰 매력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에 미혹되었고 선민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렸습니다. 바알을 남편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바알이 그들의 주인이며 남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자손의 진정한 주인이요 남편이심을 강조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당연한 것처럼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음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영적 각성을 하고자 애쓰는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시므로 재차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개함으로 돌아오라고 강조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어떤 곳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영적, 정신적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뛰어넘어 민족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을 누리게 된다는 구원과 축복의 의미를 가집니다. 동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시온으로 돌아온다는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온전한 통일을 이루어 정치적, 신앙적으로 하나가 될 것을 나타냅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포로에서 해방되어 시온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도했던 리더들을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네, 스룹바벨, 또 누가 있을까요? 에스라, 느헤미야 등이 떠오르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떼들인 성도들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고 풍성한 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과 명철로 성도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는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를 딛고 서서 미래를 바라보면 암울하여서 종국의 죽음에 이를 것을 예상합니다. 그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종말에 이를 때 회복의 모습으로 자손이 번성하여 많아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7절과 1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림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17절에 그때에, 18절에도 그때에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함으로 미래에 반드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 확언하십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가슴 설레는 기대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회복을 기대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실 새로운 언약 백성인 신약의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며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기고 죄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애타게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성적 쾌락에 빠져 물질의 풍요를 바라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분노하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낫다고 하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기만하고 눈속임을 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허례허식으로 치장하여 사람들 앞에서 그럴싸하게 꾸미고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죄를 숨기려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에서도 회복과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암흑기에 가장 희망적인 새 언약이 주어집니다. 분열되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자손이 시온으로 되돌아올 때는 하나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 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 온전한 회복과 소망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을 알려주십니다. 헛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반드시 이루어질 그때를 기대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정답이며 가장 안전한 포부이고 풍요의 원천임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